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두 번째인데요 탕자의 비유 용서의 잔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가장 놀란 일이 있었어요 집을 돌아왔는데 근데 그에게 거의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크게 화를 내시고 문 앞에도 못 들어오게끔 하실 것으로 염려를 하고 왔는데 당연히 그럴 것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시고 먼저 포옹하시고 뜨겁게 환영을 했습니다. 자기 귀를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라 그럽니다. 매를 맞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매가 아니고 잔치를 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 아들은 잔치의 대접을 받을 자가 아니라 동네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였습니다. 과거에 그 율법의 열 같으면은 불효자는 부모가 그 타운에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러이러한 일로 이 아들이 참 나쁜 짓을 하고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판단을 내려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새 언약 백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불효자로서 십자가로 가셔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직접 배설하시는 잔치에 모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용서의 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용서의 잔치가 언제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잔치를 열라고 했습니까? 아들의 회개를 다 듣고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잔치를 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집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직 길에 있을 때였어요. 사실인즉 탕자의 아버지의 이 잔치 명령은 그 탕자가 집을 나간 날부터 그의 귀향을 고대하던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었어요. 잔치 명령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즉흥적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과의 포옹이 끝나자마자 즉시 잔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증하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잔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유감스럽게도 개역성경에는 개정판인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어 하나 빠져있어요. 오세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어서 잔치를 열라. 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는 그 단어가 빠졌어요. 빨리 하라는 말인데, 세번역하고 또 뭐 근제에 나온 직역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영역에도 보면은 뭐 NIV나 ESV에 보면은 빨리 말, quick, quickly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원문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빨리 가랍재를 끼우고 속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를 지체 없이 잡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도란탕자가 오면서 생각했죠. 내가 가서 아버지께 그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의 하나로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하려고 했었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말을 다 듣지 않았어요.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어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께는 당제의 고백을 다 듣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두려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아들에게 용서를 확인시키고 마음을 놓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급선무였어요. 우리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히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안심시키기를 원하시는지는 별로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자에게 잔치를 어서 베풀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주저없이 우리 죄를 자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을 위한 용서의 잔치라는 것은 당자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그를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끼친 재산의 피해라든지 집안의 어떤 뭐 수치스러운 일을 한 그런 것들, 가문의 망신이 되고 이웃에게 수치가 된 것을 놓고서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동안 가족이 얼마나 염려를 하고 마음고생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방 나라에 가서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한 일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살아서 회개하며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잔치를 열고서 기뻐하지 않는 주인이 없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면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통해서 하객들이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후한 용서와 사랑을 보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갖는 그 큰 기쁨에 탕자가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잔치의 전주곡입니다. 용서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죄책감으로 우울한 침체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죄가 뭐 크든지 작든지 한 번의 실족이든지 뭐 습관적인 죄든지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귀가를 즐거워하시고 어제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십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나의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늘아버지의 명예에 연연해 하시지 않습니다. 명예나 체면에 붙들지 않고 오직 나의 회개와 새 삶의 회복에 관심을 두십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죄들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한마디의 추궁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 나의 죄악된 삶이 아니고 오늘의 새 삶입니다. 과거의 나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우울한 나날을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침체에 빠지시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언제든지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믿으십니다. 용서를 받았다면 불편한 양심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어요. 용서를 받고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그것을 즐기는 자라야 아버지의 용서의 의미와 아버지의 기쁜 뜻을 따라서 사는 자녀입니다. 회개했으면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새 삶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 점에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회개해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의 잔치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뻔뻔할 정도로.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자기 죄악의 심각성을 통곡할 정도로 의식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무감각하거나 교만해지면은 회개할 수 없어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죠. 타락한 교회나 타락한 목회자나 타락한 성도는 누구든지 관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듣는 말씀인데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어떤 뭐 불륜한 관계가 있었던가 봐요. 제가 젊었을 때 그분의 연설을 자주 들었고 그분이 조선일보에 낸 시국에 대한 아티클들을 늘 접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사건 때문에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관 속에 들어가 계셨대요, 매일. 아침에 오다가 그 생각을 하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막 농담 반, 진담 반, 언중재 유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뭐, 모든 타락한 교회는, 뭐, 어쩌면 타락하지 않은 교회라도, 하기가 타락하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어디가 썩어도 썩었죠. 교회 앞에다가 들어오기 전에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거기다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입장, 교회당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좀 특별히 강대상에 관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설교하기 전에 거기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거기 또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네,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이 체험할 수 없어요. 죽어야만 부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받습니다. 죽지 않으면 자기 의가 살아있고, 교만이 나오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변호하고, 그렇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죽었다고 생각하면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죠. 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조용한 것이 특징이죠. 저는 무덤 방문을 좋아합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무덤에 가면 죽음 앞에서는 다 철학자가 되잖아요. 가면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근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묘지에 가면 정말 조용합니다. 거기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난 후에도 사후수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관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탕자는 자기 죄 때문에 아들 직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고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 탕자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 신분은 나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구속한 자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모나먼 이방 나라에 갔어도 돌아오는 길은 열려 있어요. 십자가 희생으로 닦아놓은 귀한 길은 나의 탈선과 불순종의 회복을 위한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가출한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빗나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정죄나 진노가 아니고 부드럽고 인자한 용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아들에게 필요한 용품들을 다 열거했어요. 이거 이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너라.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새 옷은 품위의 상징입니다. 탕자가 입고 있던 그 누더기 같은 옷들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힌 것은 죄와 수치를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탕자의 손에 또 반지가 끼워졌어요. 반지는 아들 집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당당한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했다는 뜻이죠. 반지는 또한 부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자비를 체험합니다. 탕자의 손은 이방 나라에서 돼지를 길렀던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돼지는 이방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부정한 동물이죠. 그래서 탕자의 손은 이방 나라에서 돼지 길렀기 때문에 부정한 손이었어요.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금지된 가축을 상대로 해서 살았고 돼지와의 접촉도 의식상 부정하기 때문에 회당에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탕자의 손가락에 빛나고 값진 반지가 끼워진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탕자의 발에는 새 신발이 신겨졌습니다.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신발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탕자는 이방 나라에서 마음껏 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자유는 그에게 신발을 벗기고 종으로 전락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게 했죠. 송아지는 잔치의 최고 음식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이라도 빨리 먹어봤으면 하던 그 소원이 송아지로 갚아졌어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섬기면 밥은 굶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송아지는 탕자의 배고픈 소름을 말끔히 씻기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친절은, 하나님의 후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탕자에게 아버지의 용서와 잔치의 배설은 그를 압도하고도 남았어요. 하늘 아버지는 용서에 후하십니다. 어떤 허물도 어떤 죄악도 모두 용서하십니다. 회개한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는 언제나 풍성한 은혜입니다. 시편 55편 7절에 말하기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큰 효리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70년대 윤두역에서 활동했던 아주 악랄한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대화제거리였어요. 버크라는 사람이었는데 300년형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원래 부유한 유대인 가정의 외동 아들이었어요. 부모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성격 장애가 있었고 나중에 사탄 경배자가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라는 사탄의 지시를 받고 시리얼 킬러가 됐어요. 그가 체포됐을 때 그 어머니와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하고 세 번씩 강조해서 말했어요. 버크는 악행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악행이 너무도 극심해서 다른 죄수들도 분개해서 의분으로 이 버크를 죽이려고 여러분 시도했어요. 본인도 물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고요. 그의 말에 의하면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당신은 사탄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버킷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랑 친구합시다. 그랬더니 버킷이 말이 나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 버킷이 당신은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냥 성경도 읽었을 것이고 적어도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신약성경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신약성경 맨 끝에 시편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구약이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버킷은 시편이 달린 작은 성경책을 선물 받고 방에서 들어가서 읽기 시작했는데 다음 구절에 이르렀습니다. 시편 34편 6절이에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악행들을 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났을 때는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서 믿고 이제는 부활한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크게 변화해서 감옥 채플린의 조수로 일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오는 편지들을 담당하고 청소년 선도를 선도를 위해서 활동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가족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나에게 해를 입고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사실상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소망이 생겼고 기쁨과 심령의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눌리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주님의 용서를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300년형을 받은 죄수를 그렇게 말끔하게 용서하신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겠지요. 당자는 가장 쓸모없고 가장 악한 삶을 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친으로부터 용서의 포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당자가 돌아올 때마다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의 달력에는 언제나 축일로 축일이 이렇게 가득하게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죽었던 아들의 귀향은 천사들과 하늘 가족들의 입에 축하의 탄성을 지르게 하고 기쁨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늘의 달력에는 여러분 각자의 거듭난 날도 적혀 있을 것입니다. 죄인의 귀가는 하늘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당자가 귀가하면 하늘 아버지의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립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던 그 아버지의 소름의 한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아버지는 귀한 아들을 잃고 깊은 시름에 잠겼어요. 가출한 아들의 안전을 염려한 아버지의 애타는 심정은 그 집안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아버지의 가슴을 돌처럼 눌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가출을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거룩하신 아버지의 가슴에는 푸른 멍이 듭니다. 우리는 당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려고 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의 가슴에 상처를 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구원에 비춘 새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가슴에 사실상 날마다 돌질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가슴을 열어보이신다면 그 가슴이 온통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에 불순종과 불신실의 돌팔매질을 하는 자녀들을 보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고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를 체험하면서 사십니까? 용서받을 것이 없는 자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타국자처럼 먼 이방 나라에서 돈만 믿고 살다가 돼지 음식으로 연명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안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거나 없다고 여긴다면 자기 의에 빠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른 양에 대한 비유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고 한 말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탕자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가슴을 열고 우리 모두를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이미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포옹할 것을 상상해 가시면서 날마다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의 딸의 귀환을 기다리십니다. 죄인의 회개는 천사들의 아멘입니다. 죄인의 회개는 하늘 아버지의 할렐루야입니다.